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집트에서 여객기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해 키프로스에 불시착시켰던 납치범이 체포됐습니다. 키프로스 외무부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상황이 종료됐으며 납치범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키프로스 관리들은 납치범의 이름이 세이프 엘딘 무스타파로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그의 범행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납치범이 키프로스에 거주하는 전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는가 하면 다른 언론들은 그가 폭탄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 5명과 승무원 7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프로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테러와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인 10명이 이슬람 반군들에 의해 필리핀 남부 지역에 인질로 붙잡혀 있다고 인도네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납치된 사람들은 지난주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 예인선으로 석탄 바지선을 인도하던 중 억류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예인선 선주가 지난 주말 이슬람 반군 단체 아부 사야프 요원이라고 주장하는 누군가로부터 몸값을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년간 각종 폭탄 테러와 납치, 참수 등으로 악명높은 단체입니다. 필리핀 당국은 현재 인도네시아 예인선을 회수한 상태이며 납치범들은 아직 석탄 바지선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발생한 벨기에 브뤼셀 연쇄 폭탄 테러 사건을 계기로 유럽 내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브뤼셀 공항과 지하철역에 대한 테러는 정보와 국가안보 절차와 관련해 기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고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미국은 이번 테러 조사와 관련해 벨기에 당국을 지원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벨기에 연방검찰은 어제 유력한 테러 용의자로 지목됐던 남성 한 명을 더 이상 구금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그의 이름이 파이칼 세프라며 브뤼셀 공항 보안 카메라에 다른 자살 폭파범들과 함께 있던 모습이 촬영된 제3의 인물로 추정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31일 워싱턴에서 개막하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정상들과 북한 핵 문제를 중점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어 북한의 주요 동맹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북한은 최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서 진전을 이뤘다면서 특히 고체 연료 로켓 실험과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현재 진행 중인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중국과 베트남 군은 교류와 소통, 친선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중국 국방부장이 말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인 창완 치완 중국 국방부장은 어제 응엔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양측은 과거 양국 지도자들인 마오쩌둥과 호치민이 구축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창 부장은 양국군이 유엔 평화 유지와 군사학 연구, 방위산업 등에 관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 간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중국 해군의 남중국해 함대 사령관이 이번 회담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방문자 센터에서 어제 한 남성이 검색 과정 중 총기로 경찰을 겨냥하다가 대응 사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테네시주 출신의 레리 도슨 씨로 확인된 이 남성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사건은 단순 범죄 행위 이외에 다른 혐의를 추정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슨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연방의사당 건물들에서 불법 행위를 벌이고 연방하원의원회관 미술관 내에서 성경 구절을 외치며 자신이 신의 예언자라고 선언한 뒤 경찰관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이 정상아보다 머리 크기가 매우 작게 태어나서 성장 장애는 물론이고요. 이 사망 위험까지 높은 이 소두증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 확산의 진원지인 남미 국가 브라질에서 신종 독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당국을 다시 한번 긴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9일까지 305명의 신종 독감 환자가 발생했고요. 그 가운데 46명이 사망한 걸로 파악됐다는데요. 이 올해 들어서 발생한 신종 독감 감염 환자와 사망자 수가 지난해 연간 보고 건수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지카 바이러스 피해가 북동부 지역에 집중된 것과는 달리 신종 독감 피해는 이 남동부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브라질 보건당국이 전국적으로 신종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접종 캠페인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 신종 독감은요, 전체 유행성 독감 환자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치사율은 훨씬 높습니다. 지카바이러스 확산 소식은 여전한 상태에서 신종 독감 소식까지 더해지는 브라질, 올 여름 올림픽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두 전염병을 다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전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시각 현재 기온 영상 9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3월 30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하루 종일 맑습니다. 기온은 5도에서 17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역시 맑겠습니다. 3도에서 15도 분포, 개성 역시 맑은 하루 예상하고 있고요. 5도에서 1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함흥 5도에서 15도, 청진 지역도 맑은 가운데 4도에서 12도 예상합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릅니다. Evergreen 들어보시죠. As an easy chair, love fresh as the morning air, warm love that is shared by two.
Lights that shine as one. ageless endeavo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새 안보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집트에서 여객기 납치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정황으로는 테러 조직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먼저 일본의 새 안보법 시행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본의 새 안전보장법제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통과 당시에 일본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또 당시 야당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법인데요.
네.
주변국들도 새 안보법 시행으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면서 우려 섞인 시선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새 안보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핵심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유엔
네.
헌장에도 규정돼 있고 모든 나라가 가진 권리지만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에 근거해서 집단적 자위권은 이때 행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아베 정부 들어 지난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했고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새 안보법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 집단적 자위권 요건이 충족이 되면 해외에도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자위대 출동 요건을 일본 주변의 중대 사태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새 법에 따라서 일본의 존립과 국민의 권리에 명백한 위험이 될 경우에 지리적인 제한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일본 아베 정부가 그동안에 동맹인 미군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을 집단 자위권 행사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으로 강조해 왔는데요.
네.
따라서 앞으로 일본의 존립이나 국민의 권리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미군과 함께 어디든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일본에 위험이 된다는 그 판단은 누가 하나요? 국회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판단은 일본 정부에 달려있는데요. 따라서 한국과 중국 등 과거 일본의 전쟁 피해를 입은 주변국들은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면서 우려 섞인 시선으로 새 안보법 시행 이후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주변국들의 공식적인 반응 나왔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요. 일본의 안보 정책 방향을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의 새 안보법 시행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시아 국가와 국제사회는 역사적 원인 때문에 일본의 새 안보법에 우려를 표해왔다면서 일본은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여서 평화와 발전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의 새 안보법이 실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동안 한국에서는 일본이 이번에 이 새 안보법, 특히 이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이유로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자위대 병력을 투입하는 상황을 우려해 왔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반드시 한국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만 자위대 병력이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인데요.
네.
한국은 자국 헌법에 따라서 북한도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법은 그렇지가 않죠.
네.
따라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일본이 자국의 존립에 대한 위험으로 판단을 하고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일본 정부도 북한 지역에 대한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안에서는 이 새 안보법 시행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이고 있나요?
여전히 논란이 거셉니다.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도쿄 총리 관저와 국회는 물론이고요. 전국 여러 곳에서 새 안보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네.
또 일본의 전직 판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안보법제 위헌소송 모임이라는 데서는요. 새 안보법이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이미 이제 안보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론도 여전히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일본 교도통신 조사 결과에 보면요. 여론조사에 응답자 절반 정도가 새 안보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요. 임기 안에 개헌 의지를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자위대 병력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 투입하는 근거로 이제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아베 총리는 원래 이제 이 총리가 되기 전부터 아예 이제 헌법의 관련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개헌 의지를 밝혀왔었죠.
네.
아베 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새 안보법에 관해 설명하면서 또다시 임기 내 개헌 의지를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시기에 관해서 임기 중 개헌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집권 자민당이 내놓은 헌법 개정 초안이 눈길을 끄는데요. 모두 다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군대 보유를 금지한 조항을 현재 헌법 조항을 고쳐서 국방군을 창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자민당 초안은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거세게 반대하는 분위기고요.
네.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과 제3야당인 유신당이 지난 27일 통합민진당을 공식 출범했는데 반드시 이 개헌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의 새 안보법 시행과 함께 일본 정부가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을 확정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일본 국회가 오늘 정부의 예산안을 가결했는데요. 이 중에 방위비는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445억 달러 규모였고요. 일본 엔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5조 엔을 넘은 것입니다.
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또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이지삼 확보 예산 등이 새 방위비에 새롭게 반영된 항목들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여객기 납치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네, 납치 사건이 오늘 오전 이집트 수도 카이로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발생을 했는데 하지만 조금 전에 경찰과 대치하던 납치범이 체포되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네.
또 다행히 인질로 붙잡혔던 승객과 승무원들도 모두 무사하다고 합니다.
예. 자, 처음 여객기 납치 소식이 전해진 후에 이 테러 조직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컸었는데요. 그렇진 않은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정황으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집트 당국 또 이 납치된 비행기가 착륙한 키프로스 당국도 테러 관련 범죄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납치범은 남성인데요. 오늘 이집트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수도 카이로로 향하던 이집트 항공 MS-181 여객기를 공중에서 납치했습니다. 폭탄 조끼를 입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승무원들을 협박했고요. 승객과 승무원 등 81명이 탄 비행기를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에 강제로 착륙을 시켰는데요. 이후에 이제 외국인 승객 일부 또 승무원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키프로스 경찰이 밝힌 이 인질범의 요구를 보면요. 처음에는 이 키프로스인 전처, 이혼한 전처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요구를 하다가 몇 시간 뒤에는 키프로스에 망명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러다 경찰의 설득으로 납치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납치범이 손을 들고 걸어서 여객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지금 납치범이 누군가요?
키프로스 당국이 납치범 이름은 세이프 엘딘 무스타파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키프로스 당국자도요. 이번 여객기 납치가 테러에 관한 것은 아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의 개인적인 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남성이 실제로 폭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폭탄 조끼를 입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실제 폭탄이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인질 상황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키프로스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미국 사법당국이 애플의 도움 없이 캘리포니아 테러범의 손 전화기에 잠금장치를 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캘리포니아 주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점차 올릴 계획이라는 소식, 또 조지아 주지사가 성소수자 차별 논란을 일으킨 종교 자유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 연방 수사국 FBI가요. 그동안 이 아이폰 잠금 장치 해제를 문제를 둘러싸고 애플사하고 대립해 왔는데요.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애플의 도움 없이 아이폰 잠금 장치를 푸는 법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캘리포니아 법원에 낸 서류에서 이 테러범의 손전화기에 들어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시간에 여러 번 전해 드렸습니다만 미 수사당국하고 애플이 대립하는 이유 먼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죠.
네. 지난해 12월에 이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에서 일어난 이 테러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당시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파키스탄계 미국인 사이드 파르크 부부가 이 총기를 난사해서 14명이 숨졌고요. 이 테러범들도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는데요. 이 사이드 파르크가 남긴 손 전화기에 암호를 풀기 위해서 이 FBI가 애플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애플이 계속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네, 애플이 계속 거부하니까 FBI가 또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치안판사가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 FBI에 협조하란 법원 명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애플은 이 개인 사생활 침해이고 이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면서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네, 원래 지난 화요일에요, 22일에 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한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이 FBI가 잠금장치 해제 방법을 찾은 것 같다면서 또 이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외부 인사가 애플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왔다면서 이 인사가 제시한 방법을 시험해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공판을 미뤄달라고 했던 거죠.
네. 당시 법무부가 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결국 잠금장치를 푸는 데 성공을 했네요.
네네.
네. 그런데 어떻게 이 손전화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까?
네, 어떻게 풀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스라엘의 본부를 두고 있는 사이버 보안 회사 셀레브레이트가 이 FBI를 돕고 있다고 지난주에 이스라엘 신문이 보도했거든요.
네.
이 셀레브레이트는 뭐 영국 BBC 방송 등에 이 FBI를 돕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셀레브레이트 웹사이트를 보면 이 문제의 손전화기, 테러범이 남긴 손전화기인 애플의 그 아이폰 5C 모델에 이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다는 그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동안 또 보안 전문가들이 여러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네.
이 앞서 USA Today 신문은 최소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FBI가요, 이 캘리포니아 테러범의 손전화기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을지 모른다면서 그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자, 손전화기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었을까 궁금하네요.
네, 아직 FBI가 테러범의 손전화기에서 어떤 정보를 얻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 법무부가 자세한 내용을 밝히길 거부하고 있는데요. 애플 측은 또 FBI가 아이폰 손전화기의 보안성에 허점이 있는 걸 발견한다면 그 내용을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또 FBI에 요청한 바 있는데 FBI가 애플의 이 해킹 방법을 알려줬는지 여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FBI가 아이폰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는 사실은 결국 이 전화기 보안에 허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 반응 어떻습니까?
네, 뭐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애플은 어제 그 성명에서 아이폰 손전화기에 뒷문을 만들어 달라는 FBI 요구에 반대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 이는 옳지 않은 일이고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일이란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어야 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캘리포니아 테러범의 손전화기 말고도요, 미국 수사 당국이 이 보안 장치를 해제하지 못한 손전화기가 여러 대 더 있다고 하죠.
네, 나타났습니다. 애플이 법원에 낸 자료를 보면 뉴욕과 일리노이, 오하이오, 매사추세츠주 등 여러 주에서 또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아이폰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뭐 아이폰 3, 아이폰 3에서부터 최신형인 아이폰 6 플러스까지 이 모델도 다양하고 또 운영체제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FBI가 푼 아이폰 운영체제가 비교적 새로운 체제이기 때문에 구형의 보안 장치도 이제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뭐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새로운 운영체제를 선보이는데요.
네.
이 새로 보안성을 강화해서 전화기를 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수사 당국과 애플 간의 싸움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란 얘기까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FBI가 어떻게 캘리포니아 테러범의 손전화기 잠금 장치를 풀었는지 이 애플이 또 알게 되고요. 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또 개발해 낸다면 FBI와 애플이 또다시 이 문제로 대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요. 시간당 최저임금을 $15까지 올리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오는 2022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로 올리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서 캘리포니아 내 몇몇 시 정부가 시급을 $15까지 올리는 안을 이미 승인하긴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주 차원에서 올리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시급이 $15에 미치지 못하는 캘리포니아 주민 650만 명가량이 이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네.
이는 캘리포니아 노동자 가운데 43%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네. 자, 점차적으로 올리는 모양인데 어떤 식으로 올릴 건지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이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0입니다. 사실 이미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긴 하는데요.
네.
이번에 브라운 주지사와 주의회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요. 2017년에 $10.50로 50센트를 올리고 그다음에 2018년에는 $11로 다시 50센트를 올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1씩 올리게 돼 있는데요. 아직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
예. 이번 합의에 대한 반응 어떤가요?
네, 이 노동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당연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전미 고용법 프로젝트 NELP의 폴슨 법률 고문은 아주 중요한 합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계획이 신중하고 책임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캘리포니아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주 정부의 예산 적자가 심해진다면 주지사가 권한으로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잠시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미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죠.
네, 이 앤드루 쿠오머 뉴욕 주지사가 오는 2019년부터 뉴욕시 공무원들의 시급을 $15로 올린 다음에 또 이를 2021년까지는 주 차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는데요. 뉴욕시와 뉴욕주 공무원, 또 패스트푸드 식당, 그러니까 이 속성 음식점 직원들의 시급을 $15로 올리는 안은 이미 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는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주고요.
네.
또 뉴욕주 역시 인구 수에서 5위 안에 드는 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이 같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 노동계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로 올려달라는 시위가 미국 내 여러 곳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또 올해 이 문제는 대통령 선거에 쟁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최저시급을 $15까지 인상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고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보다 낮은 $12까지 올리는 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인데요. 시간당 $10로 인상하자는 안이 나왔지만 이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죠.
그렇습니다. 뭐 임금을 올리면 아무래도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직원을 줄이는, 그러니까 직원을 또 해고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또 시나 주정부는 최저임금이 좀 더 싼 다른 지역으로 비즈니스가 빠져나가게 된다고 또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반면에 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현재 최저임금은 너무 박봉이어서 노동자들이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조지아주 소식 좀 보겠습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 의회에서요. 최근 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법안이 통과돼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결국 주지사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논란이 된 법안에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조항이 담겨서 이 주지사가 과연 이 법안에 서명을 할 것인가 여부가 이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조지아주의 네이선 딜 주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 주지사는 법안을 검토해본 결과 이 조지아주에서 신앙에 기반한 사회, 그러니까 이 교회나 종교단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차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딜 주지사가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어떤 법안인가요?
네, 지난 16일에 공화당이 주도하는 조지아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인데요. 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신앙에 기반을 둔 단체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반하는 사회적, 교육적인 활동 또는 자선 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목사와 같은 이 성직자들이 동성 결혼의 주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들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나 종교 관련 단체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배치되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예, 또 교회나 종교 단체들이 신앙을 이유로 해서 성소수자들의 고용을 거부해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법안이 주회에서 통과된 뒤에 찬반 양측이 또 치열하게 대립을 했고요.
네.
딜 주지사도 양측으로부터 큰 압력을 받았는데요. 찬성 측 입장은 뭔가요?
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난해 여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 때문에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네.
실제로 그 미국 켄터키 주 법원의 서기가 지난해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해서 동성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다가 구속됐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새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반대 측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이들은 새 법안이 차별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 법안이 레즈비언이나 게이, 그러니까 동성애자들과 양성애자들, 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의 조례들을 모두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이런 도덕적 측면 외에도요. 이 새 법안이 조지아주 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강력하게 제기됐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계에서 많은 압력이 들어왔는데요.
네.
이 수많은 기업이 딜 주지사가 법안을 서명한다면 이 조지아주가 기업하기 좋은 줄 아는 기존의 평판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 코카콜라, 유명한 음료 회사인 코카콜라가 바로 조지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네.
이런 코카콜라 같은 대기업들, 또 미국 프로풋볼, NFL 사무국, 할리우드 영화 주요 인사들과 제작사 등이 딜 주지사에게 법안을 거부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일부는 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이콧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가 2019년이나 2020년에 이 미국 프로풋볼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을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미국 내 다른 주나 도시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이른바 종교 자유 법안이 통과되거나 또 추진되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한 인권 단체들의 시위와 기업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 반대자들은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합법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23일에 또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가 성전환자들이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서 반드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팻 맥크로리 주지사가 바로 서명하면서 법이 발효됐는데요.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 올해 초에도 노스타코다 주의회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러 인권단체와 시민단체가 항의하면서 데니스 두가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일이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지난해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도 유사한 법안에 대해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됐는데요. 60% 이상이 반대하면서 무효가 됐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뉴스 따라잡기 해가겠습니다. 조지 마이클이 부릅니다. Careless Whisper 들어보시죠.
calls to mind the silver screen and all it said goodbye. I'm never gonna dance again. Guilty feet have got no rhythm, but it's easy to pretend. I know you're not a fool. Should have known better than to cheat a friend, to waste the chance that I'd been given. So I'm never gonna dance again the way I danced with you. Oh, oh.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중동 관련 뉴스를 들으시다 보면은 이 순위파와 시아파 이런 말 자주 등장하죠. 올해 초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 국교 단절을 선언하면서 영내 긴장이 고조됐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의 시간에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종파인 순위파와 시아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네, 이란인들이 수도 테헤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비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들은 사우디 정부가 폭동 선동 혐의로 수감 중이던 저명한 시아파 지도자를 포함해서 50여 명에 가까운 시아파인들을 처형한 걸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흥분한 시위대는 테헤란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으로 몰려갔고 시위는 방화와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정부는 이란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원래 전에도 이 두 나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1988년에도 국교가 단절됐다가 3년 만에 다시 복원된 일도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도를 놓고 보면 이 두 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좀처럼 메워지기 힘든 깊은 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순위파 국가들을 대표하는 종주국이고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기 때문입니다.
순위파와 시아파,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네, 순위파와 시아파는 모두 이슬람교를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을 사용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교리나 사상면에서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순위파와 시아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 후계자의 정통성 문제인데요. 즉, 교회의 권리가 누구에게 이어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갈등이 점점 더 골이 깊어지면서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위파와 시아파는 언제 어떻게 갈라진 걸까요?
네, 이슬람교가 순위파와 시아파로 갈라지게 된 건 632년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의 일이었는데요. 이 무함마드는 이슬람교를 이끌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냐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게 된 거죠. 순위파는 이슬람교의 지도자는 회중의 뜻을 모아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반면에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만이 이슬람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라는 사람이 칼리프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이대 교주는 당시 신망을 얻고 있던 이 무함마드의 조력자 아부 바크르가 됩니다. 하지만 암살되고요. 이후 두 명의 후계자가 더 살해된 후에 결국 알리가 이슬람교의 지도자 칼리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날 순위파는 칼리프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리프, 이 의견을 모아 선출하는 지도자의 개념인 거죠. 이 칼리프에게 잘못이 있으면 교체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무함마드의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시아파는 이맘 제도라는 걸 갖고 있는데요. 이맘의 뜻은 아랍어로 안내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이맘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무결점의 존재로 어떤 문제나 교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해석 또 판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순위파는 보다 현실적이고 시아파는 순교와 희생에 보다 가치를 두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시아파 국가인 이란에서 종교 지도자가 국가 최고 지도자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맘 제도와 인식에 근거하는 겁니다.
순위파 국가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전 세계 이슬람 신자들은 약 15억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그 가운데 85%가 순위파 신자들입니다. 이집트, 수단, 리비아, 차드, 오만, 아랍에미리트, 터키, 파키스탄 등이 순위파 국가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 종주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도 이 사우디에 있습니다.
시아파 국가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시아파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2천만 명에서 1억 7천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는 전체 이슬람 신자들, 즉 무슬림의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이란이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고요. 바레인도 시아파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권층은 소수인 순위파가 차지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바레인이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동조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과 예멘,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 레바논, 시리아 같은 나라도 국민의 대다수는 시아파들입니다. 이라크도 바레인처럼 이 대다수는 시아파지만 오래도록 집권 계층은 소수인 순위파가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내전을 거치면서 시아파가 집권했고요. 현재는 이란과 함께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순위파와 시아파 간 갈등.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표되는 순위파와 이란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이 시아파는 중동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늘 충돌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리아 내전을 두고도 양 진영은 철저히 갈라져 있습니다. 이란은 바샤르 알 아사드, 현 시리아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사드 정권과 싸우고 있는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멘에서도 사우디가 이끄는 순위파 국가 연합군과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후티 반군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우디와 이란의 국교 단절로 앞으로 순위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이 더 심화돼서 영내 불안정을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슬람교의 2대 종파인 순위파와 시아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he bottom line. The bottom line입니다. You know, sometimes it's easier and more efficient when you get to the main point of things, right?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리저리 돌려서 하기보다는 중요한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고 오해의 소지도 줄어듭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he bottom line, the bottom line입니다. 그럼 먼저 제가 케빈과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rouble getting in?
Well, I saw the open sign, and I looked at it for a second because I thought that if I opened it, it would slip down. But the bottom line is I got in.
You're dressed like casual Friday today, huh?
Yeah. It was a lot of snow where I live at. I had to dig my car out.
Oh.
I said, forget it. I'm not wearing a suit today.
케빈은 사무실 입구 보수 공사로 인해 손님들이 문을 닫은 줄 오해할까봐 입구 앞에 Open, 열었습니다 이라는 사인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Did you have trouble getting in? Did you have trouble getting in? 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Open 사인을 보긴 했지만 문을 열다가 사인이 떨어질까봐 약간 걱정이 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사무실 안에 들어온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무실 안에 들어온 것이다. 영어로 The bottom line is that I got in. The bottom line is that I got in. 이라고 했죠. 오늘의 영어 표현 The bottom line인데요. Bottom, B-O-T-T-O-M. Bottom은 바닥이나 맨 아랫부분을 의미하고요. Line, L-I-N-E. Line은 선, 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ottom line은 맨 아랫부분에 있는 줄인데요. 가계부를 보면 수입과 지출 항목이 있고 맨 마지막 줄에 결과적으로 얼마의 이익이나 손해가 났는지를 적잖아요. 그래서 bottom line 하면 최종 결과, 가장 중요한 점, 요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e main point or the final result of something. 오늘의 영어 표현, the bottom line.
최종 결과, 가장 중요한 점, 요점라는 뜻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I saw the open sign and I looked at it for a second because I thought that if I opened it, it would slip down. But the bottom line is I got in.
You're dressed like casual Friday today, huh?
Yeah. It was a lot of snow where I live at. I had to dig my car out.
Oh.
I said, forget it. I'm not wearing a suit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 the bottom line. The bottom line. Line, 최종 결과, 가장 중요한 점 또는 요점, the bottom lin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 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Secret Garden의 Always There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News Today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I'm less than I should be, when I just can't face the day, when darkness falls around me, and I just can't find my way, when my eyes don't clearly see, and I stumble through it all, you I lean upon, you keep me strong, and you rise me. So constantly, you come shining through, you always do. You are always there for me. When life brings me to my knees, when my back's against the wall, you are standing there right with me, just to keep me standing tall. To carry me, and I know I'm heaven blessed. You are there when I most need you. You are there so constantly. You come shining through, you always do. Always there for me. shining through, you always do. You are always there for m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90년 3월 29일 오늘, 미국의 제10대 대통령인 존 타일러가 미국 버지니아주 그린웨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타일러는 1816년부터 5년 동안 하원 의원을 역임하고 이후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됩니다. 이후 1840년 당시 휘그당은 윌리엄 헨리 해리슨을 대통령으로, 존 타일러를 부통령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41년 타일러는 미국의 제10대 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타일러가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로써 타일러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임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해 중도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타일러는 부통령 시절부터 휘그당의 안건들을 사사건건 거부해 휘그당으로부터 신임을 잃게 되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이후 존 퀸시 아담스를 주축으로 한 하원의원들은 타일러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83대 27로 부결되고 타일러는 대통령 임기를 무사히 마칩니다. 이후 1862년 타일러는 72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912년 3월 29일 오늘, 영국의 탐험가인 로버트 스코트가 2개월 전 남극에 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10년 6월 스코트는 5명의 일행과 함께 남극 정복에 나섰습니다. 스코트 일행은 이어 2년여에 걸친 탐험 끝에 마침내 1912년 1월 남극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노르웨이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스코트 일행과 비슷한 시기에 남극 정복을 위해 떠났던 노르웨이의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 이미 최초의 남극 정복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첫 남극 정복의 영광을 빼앗긴 스코트 일행은 돌아오는 길에도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통받게 되고 이로 인해 일행 두 명은 먼저 세상에 떠나게 됩니다. 스코트와 남은 일행들 또한 결국 1912년 오늘 기지를 18km 앞에 남겨둔 지점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비록 첫 남극 정복에는 실패했지만 스코트의 도전 정신과 노력은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